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시간에 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이 성도 중에 특급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평소에도 그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의 복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는 주님께 우리가 갈 때 주님께서 너는 좀 한 달쯤 기도 혼담에 와야 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넌 좀 회개 좀 하고 와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다 은혜를 받고 계시고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다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담비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한 후에 그 사랑이 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입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자로도 느껴요. 그건 자유예요. 느끼든지 말든지는.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 입자로 느끼면 체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을 체감합니다. 사랑을 체감하고 지금부터 30초만 손을 이렇게 하고 체감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받아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 이제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금방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점점 깊이 하게 되면은 그 육체가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저절로 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게 자기가 포기 못하는 게 다 포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만 남게 되죠. 근데 완전하진 않아도 이제 그렇게 된다. 아, 서두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랬는데, 그 사도가 이 고린도에 오면서 그동안은 율법 대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각 지역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고린도에 오면서는 이제 고린도가 이제 이렇게 아덴으로 오면서 아테네에 오면서 이 헬라 문화의 그 벽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는 이제 이 특히 5세기 뭐 이때부터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 문화적인 철학,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하고 지혜 문학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해서 이게 또 특히 기독교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정도로 현실보다 또 이데아 세계, 현실을 그림자로 보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를 기독교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걸 아주 굉장히 고상한 그런 철학으로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웬만한 이론들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로 거기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그 도시에서 거기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선 처음부터 완전히 성령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그걸로 승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자기 몸 전체가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그냥 자기가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안 될까 봐 그런 적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아침부터 성령이 확 장악하셨다 이렇게는 느껴본 적인데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니까 그대로 성령님이 그들을 성령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냥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권세와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아주 큰 충격과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1장서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거를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전에도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인용적으로만 하고 충분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쉽게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의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는 거를 성도님들이 적용을 하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모든 거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아무리 성화가 이 세상에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육신을 가지고 서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기도라도 하고 일단 나가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 나가서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가지고 벌써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면 왜 섰냐면 십자가 때문에 선 거예요. 예배도 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설 수가 있나 봐요. 뭐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 사죄의 권세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사죄의 권세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그 후로 그는 사죄의 권세를 알고 일상을 사죄의 권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게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는 순서대로 했지만 성령이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오늘 그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육신적인 접근, 머리를 써서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7절도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세전에.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서 이 복음적인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는 창세기에서 구속사적인 은혜. 왜냐하면 그 다음에 8절에 또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제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초심자를 위해서 설명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처녀가 누구를 낳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처녀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뱀 사탄이 여자가 낳은 아들과 원수가 된다. 그리스도와 사탄은 뭐가 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인데 이 사탄이 여자애가 낳은 후손의 내 뭐를 어디를 물어? 발뒤꿈치를 물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머리를 밟아.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상하게 해. 상처를 주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아직도 조금 덜 이해가 가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부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사람들은 왜 못 박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쥐고 있던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숨겨진 창세 때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이해 잘하시는 것 같으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네. 이제 그것이 이 현대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우리 20, 30년 전에는 맨 처음에 보면 우리 교회 한 30대 분들이 지금 한 50대 된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어. 그런데 그때 온 분들을 어느 날 또 전도해와.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은 올 때 사연이 있어. 뭐 이혼 위기거나. 그래, 어떤 분은 그냥 물어보면 자기는 기본이 밤 두세 시까지 술을 먹는데. 나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사건도 있구나. 나는 그런 상상도 못했어. 아주 어떻게 여자가 밤 두세 시까지 혼자서 술을 혼자 먹은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건 사연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인간이 그냥 그 뭐에 다 상처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래도 살려고 오는 거죠.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1년 어떤 사람은 좀 오래 다녀야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와서 금방 은혜 받는 사람. 그럼 살아나. 처음에는 와서 어떤 사람 얼굴이 죽어 있어 완전히 갔어 그냥 저 사람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얼굴은 죽어 있어 완전히 그러다가 한 1, 2년 다녀서 어떤 사람 더 오래 다녀서 얼굴이 살아나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영적 생명을 이제 얻는 거예요. 지금들은 보면 아이고 참 자유함들을 가지고 아주 더숙한 신앙으로 변한 분들이 많아요. 그 너무 감사하죠. 그게 이제 뱀에 물리는 거예요. 물렸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 잘 못 깨닫다가 깨닫고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죠 점점 그리고 날마다 밟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사람은 내가 소개를 안 하기가 좀 곤란해 주인공이 저기 앉은 거 같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뭐 간증을 했으니까 어차피 공표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이 제목은 나무의 연두빛 망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뭐 이런 제목을 나왔었네 아주 또 문학적인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와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를 단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운명이 아니야 이게. 이혼을 해가지고 그때 한 번 이제 그래 놓고는 언제 한 번 아버지를 봤냐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번 왔대.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은 초등학교 때 한 번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 먹었대네.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었네. 그런데 재작년 12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배달은 여동생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과천에 살고 있던 동생이 나보다 더 아프게 살아온 것을 알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동생과 조카들이 보고픈 마음에 과천을 드나들며 예수님 믿는 동생을 예수쟁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반지하에 살면서 선교 가는 동생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가자고 조르는 동생 때문에 예배에 오게 되었고 난 그날로 주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끊었냐 이것도 오는 날로 포로가 됐다네요. 바로 그 다음날 집을 계약하고 아이고 말다 과천으로 이사한 뒤 야 정말 믿을래니 이렇게 믿어야 됐나 저야말로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이게 이 그 뒷배경 그 전에 진짜 어려운 그것 때문에 이 상처가 이게 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쟁이가 된 후에 제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뭔가를 궁리하지 않고 오로지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나무의 연두빛 망울이 보이기 시작했고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세상에 압이 없다 한탄하고 생부를 용서하지 않았으나 하늘 아버지가 생기자 생부를 온전히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자존감도 회복되어 사람 눈도 입도 두렵지 않게 되자 아이처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 이게 어메이징 카운슬러를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 카운슬러. 더구나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라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뭐 진짜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끝난 거지. 그 믿음 가지면 뭘, 뭐 더 원할 거 있어요? 월세방에 살면서도 세상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주신 내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신 내 하나님. 그 좋아하던 술도 단박에 끊어내신 내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내 하나님. 오로지 남은 소망이라곤 주님 뜻 안에서 나와 같은 가엾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썼네.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 의탁하는 인생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거를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얼마나 깊고 높고 그 가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는 뭐 상처도 안 받고 좋기만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 생활이 성도들도 성도들이 오해하지만 상처와 좌절, 고난 이런 것들이 이 믿음에 다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발꿈치를 물리시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배신도 당할 수가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누가 마지막 승리자냐? 믿었는데 뱀을 머리로 밟지 않고 자기 속에 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뭐 실패, 질병, 뭐 어려움들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 갈 기회들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끝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머리를 써라. 너 네가 한 발 앞서, 넌 높은 수를 써서 네가 다 장악해. 뭐 이런 말을 들려주죠. 네 방법을 써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 포기하라고. 십자가 앞에 서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린 그냥 어려움 좀 없애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끄셔. 내 힘으로 못해. 내 힘을 버리고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게.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야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그걸 겪어야 진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 없는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걸 성령이 그런 고통을 나와 함께 겪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성령님 앞에 너무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나. 그런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안 하고 우리가 잘난 걸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들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놀랍죠. 정말 그런 인내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 하나님을, 그 찬양을 늦게 저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릴 때까지 아무도 못 믿어요. 네. 진짜 여호와 찬양하시는 얼굴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내 지혜로 살아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던 모든 정체성에서 나를 바꾸게 하시고 나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사는 모든 습관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심코 나대로 사는 모든 어리석은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 결단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육과 원칙으로 자기 스스로 잘 정해서 믿음과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삶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은 처음에 어려움을 잘 이기면 나중에는 안 하고 못 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삶이 엉망이 되기 있는 거를 못 견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례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육과 원칙으로 잘 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우리가 다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 마음과 삶에 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1분 동안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과 힘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가 지혜롭게 일상의 삶에서 주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신에 또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을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가족들을 있게 하셨고 또 이것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내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가족들이 이렇게 항상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물질 생활에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의탁한 모든 것들 가족들이 의탁한 모든 것 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